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15년 이제 지났는데, 지난 15년 동안 오늘 읽은 디도서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에서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빼고 신약을 한 장씩 그동안 다 읽었습니다. 그래, 디도서도 읽었지만 이 디도서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네요. 성서 일과에서 주어진 본문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우리가 기회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제가 성서일과 렉셔너리 설교를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도서라고 했죠.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각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교회에 전한 말씀, 그래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그러지요. 근데 디도서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뒤에 있는 빌레몬서와 함께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 서신, 바울 서신이 디도서예요. 디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런 디도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동료라고 불러요. My companion, my partner. 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My co-work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디도와 바울이 참 친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디도는 바울에게 특별히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강해 보여도 알고 보면 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지만 바울에게 왜 외로운 적이 없었겠어요? 바울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종 바울 서신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때 디도가 바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또 동지가 되어 주었고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도와 같은 이런 신앙의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요. 바울과 디도의 동역자 관계, 동지 또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올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제 보름여도 안 남고 열흘 남았군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걷는 동지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족이 우리의 동지였고요. 부부가 또 동지였고요. 비록 예배로 모이지 못했지만 참비 식구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동지고 여러분이 위로자셨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팬데믹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저에게는 힘이고 또 위로였습니다.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신앙의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해 동안 우리 곁에서 정말 친구가 되어준 또 동지가 되어준 또 위로자가 되어준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교회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집에서 다 예배하는데 집에서 예배하는 특징이 이런 게 좋죠.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꼭 잡으시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혼자 예배하시는 청년들, 예배하는 권사님들, 혼자서 견디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 두고 아무개야 참 수고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도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요.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실제로 그레데인들은 거칠었어요. 용감하고 무식하면 제일 어렵다 그러죠. 용감하고 무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섬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게 마련이죠. 바울은 디도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목회로 말하면 아주 험지에다 디도를 파송한 겁니다. 아주 어려운 힘든 교회를, 거친 교회를 맡긴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디도인데 편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는 디도를 위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질서를 좀 세우고 오라라고 지침을 내려요.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장에 보면은요, 장로가 조건이 나와요. 장로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나?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아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장로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 그레데 사람들의 도덕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요. 방탕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안 되고. 1장 7절에 가면 장로의 조건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건데 교회의 장로를 세우면서 이런 조건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레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2절은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또 간단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책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보시죠.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야, 이렇게 거친 곳에 디도를 뚝 떨어뜨리고 떨어뜨려 놨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이렇게 거친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교회를 잘 굳게 세울 것이라고 바울에게는 그 디도를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디도는 또 어떻습니까? 야, 움쩍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디도는 이 어려운 일을 두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이 정도였다. 정말 디도는 바울의 친구요,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서로가 이런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 가족끼리 그래야 되고, 우리 또 교인들끼리 그래야 되고. 야, 어떤 거친 일이 생겨도, 거친 과업도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개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써요.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뒤에 가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했을 때 전반부는 교리, 신학적인 이론, 신앙에 대한 것, 후반부로 넘어가면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거꾸로 됐어요. 생활에 대한 교훈이 먼저 나옵니다. 생활에 대한 교훈이 교리보다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교리가 나오는데,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으면 일단 삶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뭐 신앙도 그 다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레데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1절과 14절은 이제 생활에 이어서 나오는 교리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이 에피파니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젠가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언젠가 오시겠지, 언젠가 등장하겠지라고 했더니 결국 등장하셨습니다. 결국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의 두 가지 나타나심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까 언제 등장할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때가 차니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11절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읽다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나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얼른 예수님을 대입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은혜로 임하신 진리로 임하신 우리에게 등장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빈부격차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인데 함께 읽으시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스러운 소식이다. Blessed hope. 축복된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등장하실, 나타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 본문 속의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힘들 때는요, 예수님이 기다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 꼭 무슨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린 지금 재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올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냥 마스크는 좋은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털 같은 마스크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그런 복면 같은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저에게 다가오면 괜히 주먹을 불끈 쥐고 방어태세를 갖추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TV도 보고 또 은행에 가거나 그로서리에 가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는 걸 다니면 이런 일이 왔는가. 참 이상하다. 정말 우리가 재난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는 또 어떻습니까?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거구의 북극봄이 그 얼음 조각 위에 서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진을 볼 때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염려가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하는데 말이죠. 걱정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되려나. 정말 지구 재난에 정말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땐 예수님 기다려지죠. 우리 권사님들 잠을 설칠 정도로 몸이 편찮으시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이렇게 자는 듯 하면 좋겠다. 물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죠. 연세가 드시면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아이러니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 순리인 줄 알지요. 그러면서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1800년대 중반에 이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황금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다 모여들었어요. 지금은 돈이 최고인 베이 지역에 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지요. 우리 샌프란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가 지난주인가 우리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었어요. 어제 찾아보니까 주가가 157불이에요. 아마 회사 주식을 많이 받았다면 졸지에 백만장자가 된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듣게 되어 있어요. 괜히 속이 상할 때도 있고요. 괜히 배가 아플 때도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격차가 이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부딪히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삶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갑니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그 미국에서 빈곤선, 그 포버티 라인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8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정부 부양책에 의하면 내년 1월까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도 주인이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내년 1월까지, 원래 올해 10월까 12월까지였는데 한 달 금세 가겠죠. 실업수당으로 300불 길게 넉 달을 제공해 줄 것 같아요. 개인마다 이제 1200불이 아니라 600불을 줄 것 같습니다. 뭐 최종화는 아니지만 얼추 이렇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해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현재 미국의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명품 시장이 화랑을 누리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아마존 CEO 제프 베소즈나 또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요. 이 미국의 30대 부자들이 있는데 이 부자들의 부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3월 이후에 미국 10대 부자가 늘어난 자산을 신문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천억을 더 벌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풀려고 하는 재난구조기금의 총액이 9천억입니다. 9천억도 없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10명이 3월 이후에 벌어들인 돈이 4천억입니다. 그들의 부 전체가 아니라 늘어난 돈이 4천억입니다. 이야, 이게 지금 10명이 말이죠.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입니다. 땅을 파도 일불이 나오지 않는데 그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악한 수단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남을 속이고 정말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약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경우도 있어요. 일하지 않고 무임승차해서 돈을 번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기가 죽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른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얼른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개인의 삶이 너무 힘들 때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관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보다 그 이상의 삶이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인지 Blessed Hope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복스러운 신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분통 터지는 세상이 이렇게 끝난다면 과연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옳고 그름은 과연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보처럼 정직하게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직하게 산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것을 믿기에 이 현재의 어려움, 괴로움, 속상함을 견딥니다. 이런 복된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고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이 시간을 살 수 있는 힘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오늘 본문에 조금 그 힌트를 주는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되 친히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되 우리를 키워가시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no, reject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다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 다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no 라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과감히 노하고 거절하고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라고 했어요. 신중함은 무엇입니까?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매사에 사려 깊은 모습입니다. 지혜롭고 단정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실수도 합니다. 우리도 작은 죄도 짓습니다. 그렇지만 삐뚤빼뚤 갈 수도 있습니다. 차선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길을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올 때 280번 도로를 타고 옵니다. 280번 도로 위에 있으면 뭐로 가나 빨리 가나 차선을 바꾸나 교회 오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삐뚤삐뚤거려도 또 실족할 때가 있어도 우리의 길은 의로운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경건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노! 버려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탐욕이죠.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 다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떻게 살다 하니? 나는 내 것만 챙기다 왔습니다. 정말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다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어수룩해도 괜찮습니다. 저 정말 우리가 조금 좀 지혜롭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세상 살까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나타님 이 중간 인터림 피어리어드 중간기를 살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여기에 살면서는 그저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입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것이 열심히 선한 길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 또 내 탐욕 no 하고 정말 신중하고 절제 있고 의로운 것들 또 경건한 것들 이 선한 것입니다. yes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 no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아니요 라고 말해봅시다. 당장 고쳐지지 않아도 아니요라고 말하고 그 방향으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은 기쁘게 예스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 거친 목회지를 남겼을 때 디도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성탄을 준비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마음과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거절할 것은 노라고 거절하고 예라고 할 것에 집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이곳에서 힘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힘과 능력, 믿음의 능력을, 효력을 저희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사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